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임무는 느헤미야 5장 본문을 다룬 최근 자료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가 무너질 때 주로 외부의 적을 탓하잖아요.
그렇죠. 뭐 경쟁사나 외부 환경 탓을 제일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오늘 자료를 보면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전혀 다른 곳, 그러니까 내부의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밖에서 아무리 거센 공격이 들어와도 굳건히 버텨내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아, 외부 공격이 아니라요?
네, 그 원인이 바로 내부의 경제적 착취 때문이었거든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산발랏 같은 대적들의 방해는 기가 막히게 잘 막아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부적으로 그 이른바 삼중고가 빵 터진 겁니다.
맞습니다. 성벽 공사에 매달리느라 일단 농사를 짓지 못해서 양식이 떨어졌고 거기다 극심한 가뭄까지 왔잖아요.
세상에 가뭄까지 겹쳤으니 진짜 막막했겠네요.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가혹한 세금까지 겹치면서 결국 백성들이 밭과 집을 다 저당 잡히는 상황이 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동족에게 노예로 파는 참혹한 상황까지 벌어지죠.
와, 동족을 노예로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그 잘 나가는 스타트업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스타트업이요? 어떤 의미로요?
그러니까 경쟁사 공격은 아주 잘 막아낸 유망한 스타트업인데 정작 창업자가 내부 인턴들을 막 착취하다가 내부 고발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공동체가 외부 위협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느라 정작 내부의 양극화라는 치명적인 병을 방치해버린 거니까요.
스스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갓 벗어난 동족을 돈 때문에 다시 노예로 전락시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지도층이나 귀족들이 단순히 엄청 악독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냐는 말씀이시죠?
네, 페르시아 세금 압박이 그렇게 가혹했다면 귀족들도 나름대로 살아남으려다 보니 그런 극단적인 이자 수익에 매달린 건 아닐까 싶거든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의문입니다. 분명 전체적인 시스템 압박이 엄청 컸겠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분노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아,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기득권층이 오히려 그 재난을 이용해서 자기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죠. 명백한 착취의 문제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래서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군요.
그렇죠.
근데 보통 리더라면 이런 배신 앞에서 즉각 반역으로 몰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할 텐데 대응 방식이 좀 달랐어요.
맞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뒤에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거죠.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귀족들이 반발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의 행위가 대적들, 즉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이성적으로 아주 뼈때리는 압박을 가한 거죠.
밖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인들 눈에 우리의 신앙이나 대의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우스워 보이겠냐, 이 논리군요.
네, 분석 자료에서도 이 대목을 그 마하트마 간디의 유명한 일침과 연결짓더라고요.
아, 간디가 기독교인들에게 남긴 말 맞죠?
네, 한 선교사가 간디에게 기독교를 전하려 하니까 당신의 그리스도는 매력적이지만 크리스천들은 전혀 닮았다고 한 이라 말입니다.
와, 팩트폭력이네요.
신념을 외치면서 실제 삶에서는 무자비하게 이익을 쫓는다면 공동체의 존재 이유 자체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걸 느헤미야가 꿰뚫어 본 거죠.
진짜 뼈아픈 지적이네요. 귀족들도 할 말은 없었겠어요? 근데 말로만 반성한다고 굶주린 백성들 배가 부르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노예로 팔린 자녀들이 당장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시스템 복구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꺼내든 실질적인 해결책이 바로 오늘이라도입니다. 당장 착취한 땅과 집을 돌려주고 부당하게 취한 이자를 반환하라고 명령하죠.
오늘이라도? 당장 돌려주라는 거군요.
네. 설교 자료에서는 이걸 신약의 삭개오 이야기에 비유하더라고요.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던 세리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나누고 부당 이익을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처럼요.
아하. 참된 회개는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부당한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행동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 논란을 빚은 공인들이나 기업들 사과문이 대중에게 되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정확히 이거네요. 말로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면서 정작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절대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적인 배상이 빠져 있으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귀족들이 이 엄청난 재산 포기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나요? 반발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가 공개적이고 아주 강력한 시각적, 종교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 옷자락을 확 털어버리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옷자락을 털면서요? 약간 신적인 저주 같은 건가요?
네,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너희 재산을 이렇게 빈털터리로 털어버리실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와, 대중 앞에서의 맹세에다가 신적 징벌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니까 귀족들도 꼼짝 못했겠네요.
맞아요. 변명 한마디 못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벽이라는 외형을 올리는 것보다 그 안에 공의로운 관계가 공동체의 진짜 뼈대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청취자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과연 나는 내 신념에 떳떳한가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끊어내야 할 악습이나 돌려주어야 할 부당한 이익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네요.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내 몫의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을 위한 신선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지금 청취자님이 공들여 쌓고 있는 삶의 성벽을 검사하러 온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튼튼한 공동체를 짓고 있다고 칭찬받으실까요? 아니면 당신을 돕는 이들을 은밀히 착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실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우리 삶의 진짜 뼈대를 점검해 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님들도 성벽 뒤에 진짜 뼈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